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 전설에 등장하는 인어가 주인공인 동화 인어공주를 아십니까? 이 덴마크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드레센의 1836년 동화 인어공주는요, 반은 사람인데 반은 물고기인 인어공주의 슬픈 사랑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이 공주가 붉은 긴 머리카락에 아름다운 얼굴과 몸, 그러나 몸통 아래는 다리가 아닌 비늘과 꼬리가 붙은 물고기인데요. 인간 세상을 궁금해하다가 우연히 인간 왕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 슬픈 사랑 얘기는 1989년 미국의 디즈니사에 의해서 만화 영화로 재탄생하게 됐는데요. 왕자와 공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리틀 머메이드로 각색돼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 만화 속의 인어공주 이름이 아리엘인데요. 하얀 피부에 붉은색 머리를 가진 백인 녀석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뮤지컬 영화로 제작된 인어공주가 연일 화제입니다. 이 영화 인어공주의 주인공을 맡은 여배우의 인종 때문인데요. 원작과 달리 갈색 피부를 가진 흑인 여배우가 인어공주 역을 맡았습니다. 이 에리엘 역에 처음으로 흑인 가수 겸 배우인 헨리 베일리를 캐스팅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백인 배우 캐스팅이 우세한 미국 영화계의 관행을 비꼬는 화이트 워싱이 아닌 블랙워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종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흑인 등 유색인종을 우선시하는 추세와 상황을 블랙워싱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개봉 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인어공주, 개봉 직후에 또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흑인 배우로 등장하는 인어공주를 본 전세계 관객들, 영화 자료 사이트, 영화 평점 사이트 등에서 이른바 평점 폭탄, 별점 테러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한국, 프랑스, 영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서 10점 만점에 5점에서 6점대에 미쳤습니다. 이 한 영화 자료 사이트는 혹시라도 평점을 고의로 낮추려는 시도가 아닌지 몰라서 반복적인 평점을 하지 못하는 식의 조처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인어공주 첫 흥행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화 흥행 수입 사이트 모조에 따르니까요. 지난달 26일 개봉 후에 5일 동안 미국에서 1억 1,8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지난 주말 미국의 메모리얼 연휴 기간에 개봉작 흥행 기록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관객들은요, 미국 사회 각 분야의 인종, 성평등 같은 사회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반응이 있지만 오락에 순수하게 몰입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족을 나타내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자동 비상 제동.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 NHTSA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첨단 안전 기술을 갖춘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술은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사용해서 도로의 위험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충분히 빨리 행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자체에 제동을 걸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몇 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대부분 선택적 기능으로 배치한 일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NHTSA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360명의 생명을 구하고 최소 2만 4천 명의 부상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이 채택되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새로운 자동 비상제동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최대 3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규칙은 시속 62마일로 이동하는 동안 앞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를 멈출 수 있는 것을 포함해 특정 기능을 갖춘 기술을 요구합니다. 또한 밤에 보행자를 감지하고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에 따르면 작년에 거의 4만 3천 명이 차량 충돌로 사망했고 이는 2019년보다 거의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행자 사망은 2019년 상반기에서 2022년 사이 18% 급증했습니다. 또한 NHTSA는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동 비상제동 시스템과 관련된 잠재적인 결함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판사의 명령. 텍사스 연방판사가 자신의 법정을 출두하는 모든 변호사가 제너레이트 인공지능, 즉 챗GPT에 의해 작성된 서류의 어떤 부분도 또는 인간에 의해 확인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텍사스 북부지법은 각 판사가 자신의 법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주에 한 변호사가 챗GPT를 이용해 서류를 제출한 것을 대단히 후회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법적 연구를 보충하기 위해 6건의 사례와 관련 선례를 챗GPT를 사용해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을 스스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제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실수를 계기로 다른 변호사들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례로 법원에 출두하는 모든 변호사는 파일의 어떤 부분도 이 생성 인공지능 챗GPT, 하비 AI 또는 구글 바드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생성 인공지능에 의해 초안된 언어가 변호사에 의해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 한국 서울에서 한때 좀 혼란이 있었다고 하죠. 새벽에 뭐 경보 발령을 이제 시민들이 받은 건데, 근데 이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해프닝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31일 오전 6시 41분에 이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 발령,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시쯤에 이 경계 경보가 오발령 사항이라고 전해졌고요. 다시 7시 25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위급한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면서 경계 경보 해제를 알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의 우주 발사체였다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5월 31일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29분경에 북한 평화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의 먼 바다 상공을 통과해서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면서 한미가 공조해서 추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비정상적으로 낙하했다면은 뭐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31일 오전 6시 27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반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발사했고 1단 로켓 분리 후에 2단 로켓의 비정상 작동으로 추진력을 상실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기간 안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발사체를 앞서 예고를 했었다고요?
네, 앞서 북한은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 등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는 이번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네, 한국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의 인공위성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잇따라서 열었습니다. 한국 NSC는 상임위원회 결과를 담은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여기에는 이 발사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또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동맹국, 우방국들과의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이 또 유엔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하죠.
네, 나타샤 브라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이 3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무선 항행 경보 시스템에 이미 전파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항행 경보는 항행구역 조정국에 의해서 직접 선박에 제공되고 일반에도 공개되는 만큼 IMO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면서 북한의 이번 통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치는 아니었다면서 항행 경보는 IMO를 통하지 않고 무선 항행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선박에 직접 전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무선 항행 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이 무선 항행 경보 시스템은 국제해사기구, 국제수로기구가 설치한 정보체계인데요. 선박들에 대한 해양 안전과 항해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이 IMO에 어떤 내용을 통보한 건지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었겠죠?
네, IMO가 공개한 북한의 통보에는 협정 수익 시를 기준으로 해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6월 10일 오후 3시까지 위성용 로켓을 발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발사체의 낙하물을 A, B, C 지점으로 구분한 뒤에 각각의 지역에 해당하는 좌표 4개씩을 명시했습니다. BOA가 각 좌표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로켓 추진체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A 지점은 한국 충남 태안군에서 서쪽으로 약 253km 떨어진 지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B 지점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서쪽으로 284km, C 지점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약 820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IMO에 통보를 하자마자 31일에 발사체를 쐈고 그게 실패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내용인데요. 올해만 10척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추가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올해만 10척의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깃발을 바꿔 달았는데요. 관련 소식 독자들이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중국 선적의 화상 669호였던 이 선박이 2023년 5월에는 선적과 이름을 각각 북한과 모란봉 7호로 등록했습니다. 이 모란봉 7호는 중량 톤수 2,988톤의 중소형 화물선인데요. 2008년에 건조된 선박입니다. 건조 첫 해부터 줄곧 중국 선적의 화상 669호로 운항됐다가 5월에 돌연 북한 선적의 모란봉 7호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모란봉 7호를 IMO에 등록한 주체는 북한 평양 모란봉 구역 소재 모란봉 쇼핑인데요. IMO는 이 회사가 모란봉 7호를 수유한 시점을 5월 15일부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사들이는 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죠?
네, 맞습니다. 유엔은 지난 2016년에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위장 회사를 동원해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타이완 회사 소유 중고 선박을 구매해서 공해상에서 선박 간의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중국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았다는 거네요.
네,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에는 중국 선적의 서우샹 8호도 2023년 4월 11일 기에서 북한 선적의 대동문 1호로 등록됐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대동문 1호는 5,696톤의 2008년에 건조된 중형 선박인데요. 이 배의 주인은 평양 소재 대송산 쉬핑입니다.
네, 2008년 건조된 중국 선박 서우샹 8호가 15년 만에 2023년 4월에 북한 길을 달고 대동문 1호가 된 건데 이 배를 포함해서 총 10척의 중국 배를 북한이 샀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선박들인가요?
네, 중국 선적의 왕하오 1호는 지난달에 북한 선적의 송림 5호로 등록됐고요. 4월에 태령 3호, 덕성호, 황룡산호 등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북한은 또 올해 1월에는 향산호를, 2월에는 태자봉과 금강 1호를, 3월에는 송림 9호를 각각 신규 북한 선박이라면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척이 추가되면서 북한이 올해 자구 선박으로 등록한 중고 선박이 모두 10척으로 늘어난 겁니다.
네, 뭐 올해가 아직 반년도 안 지났는데 꽤 많은 배를 사들였네요.
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에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에 북한이 락원 1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이보다 4척이 더 많은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정부 입장 들어보죠.
네, 백악관은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통해서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이 왜 실패했는지가 지금 주요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큰 우려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발사를 할 때마다 김정은과 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고 적응하면서 군사적인 능력을 계속 발전시킨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영내 위협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김정은과 그의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계속 협력할 것이고 훈련과 준비태세를 포함해서 영내에서 적절한 군사 능력을 갖추고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번 발사가 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한 핵협의 그룹 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커비 조정관은 핵협의 그룹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마련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은 수개월에 걸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협의 그룹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의 입장 전해드렸는데요. 유엔 회의에서도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미 하원 의원이 인공위성 우선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인 여성인 공화당의 영김 의원인데요.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31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올린 데 대한 BOE 논평 요청에 김정은의 지속적이고 불량한 공세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에게 책임을 묻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리하는 기사들이요. 시점이 6월 1일까지 나온 내용들인데 북한이 1차 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언제 또 2차 발사를 할 건지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예, 그런데 IMO가 사상 처음으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이 소식까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 기사도 6월 1일에 나왔는데요. 국제해사기구 IMO 해사안전위원회가 31일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내용입니다. 결의문은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위배된다는 건 차치하고라도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가 선원들과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의문은 지난 3월 28일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우크라이나, 영국, 바누아투 등 13개 나라가 공동으로 제출한 겁니다.
이들 나라가 제출한 결의문을 논의해서 31일 채택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IMO는 해운 조선 관련 국제규범 재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데요. 북한은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전 세계 175개국의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요. 한국 출신이 임기택 사무총장이 지금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결의문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는 7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지역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권 국가가 취하는 일상적이고 계획된 자위적인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IMO에서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이 결의문 형식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중교통 산업을 통한 경제 알아보겠는데요. 오택선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지하철이 시작된 곳 어딜까요? 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하철인데요. 자,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철이 개통된 도시는 어딜까요? 바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도시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에선 지난 1897년 9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철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1897년은 한국 근현대 역사에서 꽤 익숙한 해입니다. 조선에 이어서 한국의 마지막 군주국인 대한제국 수립이 선포된 해가 1897년 10월이죠. 이 대한제국 시절,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 철도가 들어오기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선 지하 깊숙이 길을 만들어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했다니 미국에서 지하철이 얼마나 빨리 시작됐는지 더 실감되는 것 같죠. 오늘은 미국 대중교통산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미국의 대중교통을 이야기할 때 먼저 얘기하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자가용 자동차의 나라라는 점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10개 가구 중에서 9개 가구 이상이 최소 1대 이상의 자가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요. 3대 이상의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인구조사국이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출퇴근 근로자 가운데 5%만이 버스나 지하철, 통근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사용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10에서 20% 정도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통근 열차가 있고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페리나 수상택시, 아니면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할까요? 미국 대중교통협회에 따르면 대중교통 운행의 절반은 출퇴근용이고요. 쇼핑 등의 후생 목적의 사용이 약 40%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교통협회는 대중교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전체 운행 가운데 약 90%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기구에 고용된 인원은 약 43만 명입니다. 대도시가 사랑하는 지하철. 대중교통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를 위주로 발달했습니다. 한정된 지역에서 이동하기 위해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단 대량 운송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죠. 대량 운송의 측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지하철이 꼽힙니다. 가령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지하철을 볼까요? 지하철 한 개량의 수용 가능한 인원은 약 120명인데요. 이용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 8량의 지하철이 투입되면 DC 지하철로 1시간에 2만 5천 명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가장 지하철을 많이 활용하는 도시는 어딜까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입니다. 뉴욕에선 지하철 운행이 연중 무휴인데요. 2022년 4분기 주간 평균 지하철 승차 인원은 630만 명이 넘습니다. 뉴욕 지하철 노선은 총 36개로 약 400km의 구간을 운행합니다. 다음은 시카고입니다. 지난해 4분기 주간 평균 승차 인원은 약 33만 5천 명이고요. 8개 노선 145개의 역이 있고 운행 구간은 약 165km입니다. 세 번째는 워싱턴 DC인데요. 지난해 4분기 주간 평균 승차 인원은 약 32만 6천 명입니다. 저와 함께 직접 DC 지하철을 타볼까요? 지하철을 타고 VOA가 있는 페더럴 센터 사우스웨스트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DC 지하철 요금의 특징은 이 운행 거리 그리고 이에 더해서 피크 타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7시 반 출퇴근 시간으로 피크 타임입니다. 자, 도착역까지 금액을 보니까요. 5달러 45센트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중교통협회에 따르면 미국 지하철의 1회 운행 평균 운임은 $2.75입니다. 미국 대중교통의 특징, 국내선 항공.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미국의 면적은 한국과 북한을 모두 합한 이 한반도 전체 면적의 40배가 넘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면적이 전체 한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니까 미국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리고 미국은 도시발전 수준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서부와 동부, 남부, 북부 할 것 없이 모두 대도시가 있습니다. 엄청난 면적의 국가에서 도시 간 신속한 교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통수단은 바로 항공편입니다. 미국에서 항공편이 주요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22년 미국 국내선 항공편 탑승객 수는 6억 8,700만 명이 넘습니다. 항공편 가격은 운행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2022년 6월 기준으로 국내선 왕복 항공요금 평균 금액은 약 400달러입니다. 최근 항공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인력 부족의 문제에 더해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항공편의 잦은 연착 그리고 취소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 해결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백악관도 직접 나서서 챙기는 문제입니다.
The Transportation Department is watching. They're monitoring this very, very closely to ensure that this all.
장피엘의 대변인은 지난해 연말 빚어진 항공편 대량 취소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항공사를 지목하면서 교통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고 항공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와 대중교통.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너무 많은 배기가스가 배출되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각종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미국의 배기가스 배출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 분야입니다. 미 환경보호청의 설명 들어볼까요?
Today, our transportation sector is the country's larges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교통 부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양이 가장 많은데 이것이 도시와 마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한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이 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미국의 전체 배기가스 배출량은 46억 메트릭톤입니다. 이 가운데 교통 부문에서 배출된 양이 17억 메트릭톤으로 무려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은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UCLA의 설명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으로 매년 배기가스 3,700만 메트릭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 각 지역은 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교통국은 이 탄소 배출 제로로 이동함에 따라서 더 깨끗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관의 이익이라면서 오는 2040년까지 시카고 시내버스 시스템을 전면 전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benefit for the Chicago Transit Authority is to just provide cleaner service.
지난해 여름 교통부는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16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를 통해 미국 전역에 1,800대 이상의 탄소 배출 제로 버스 구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대중교통 산업의 이모저모를 통해 미국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3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연료 부족이 심각했고 농작물이 파괴됐습니다. 많은 유럽인은 공산주의자이든 누구든 정치 이념과 사상에 상관없이 굶주림에서 구해줄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트루먼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유럽 경제 재건 계획을 개발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조지 마실 국무장관이 유럽 경제를 도울 계획을 제안했고 그의 제안은 곧 마실 플랜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 국가들을 돕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경제 원조 계획입니다. 서부 유럽 모든 국가를 돕기 위한 계획인데 트루먼 대통령은 마셜 플랜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유럽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먹을 것을 요구하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연료마저 부족해 굶주린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병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에서 결핵이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트루먼 대통령은 이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뭔가 조처를 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돈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 철수하고 있었고 더는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마셜 플랜 아래 유럽 모든 나라의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미국의 지원을 거부했지만 그 밖에 다른 16개 나라는 마셜 플랜을 환영했습니다. 1948년부터 1952년까지 마셜 플랜을 관장한 경제협력국 ECA는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며 일했고 마셜 플랜으로 총 13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마셜 플랜의 효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셜 플랜으로 지원받은 국가의 농업 생산량이 10% 증가했고 전체 산업 생산은 35% 증가했습니다. 철강을 비롯한 일부 산업의 생산량은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마셜 플랜은 정치적으로도 성과를 얻었습니다. 강해진 경제는 공산주의자들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정부를 장악하지 못하게 막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일부 유럽인은 마셜 플랜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마셜 플랜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몇 년 동안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마셜 플랜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 경제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반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는 흥미진진한 사건입니다. 모든 미국인의 관심이 쏟아진 여러 대통령 선거 중에서도 1948년 선거는 특히 더 흥미있는 선거였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선거만큼 놀라운 결과를 보인 선거는 없었습니다. 1948년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롯한 4개 정당에서 후보가 나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1948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은 이미 백악관에 입성해 있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4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성공적인 부통령 후보였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받는 데 성공하고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사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취임 초기 몇 달 동안 대통령으로서 아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으로서 능력을 보이지 못했고 또 몇 가지 심각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경제 문제와 노동조합의 파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민주당이 194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패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지 못하고 힘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미국인은 지도자로서의 트루먼 대통령의 능력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만약 트루먼 대통령이 1948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돼 재선에 도전한다면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루먼 대통령은 고민 끝에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당선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며 선거에서 승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뒤 몇 달 동안 대통령의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강력한 조처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흑인에게 혜택을 주는 여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소련을 상대로 한 외교 정책에도 단호한 결단을 내렸고 무엇보다 대중들 앞에서 훨씬 더 힘 있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 상원에서 가장 오래 의정 활동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에드워드 케네디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연방 상원에서 가장 오래 의정 활동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에드워드 케네디 전 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보파의 사자로 불리울 만큼 강력한 민주당 의원이었던 그는 47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상원의원으로 재임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는 정치인으로서 찬사와 존경을 받는 삶을 누렸지만 좌절도 많이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는 미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보스턴 정치 가문이자 재벌가의 일원이었습니다. 케네디가는 아일랜드계 가톨릭으로 미국의 정계, 재계에 폭넓은 연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테드 또는 테디라는 애칭으로도 불리우는 에드워드 케네디는 1932년 조셉 케네디와 로즈 케네디 사이에서 9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테드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 10군데나 되는 여러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1950년대에는 2년 동안 육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다음에는 버지니아 로스쿨 법대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친구들에게 내 아들들이 언젠가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맏아들인 조셉 케네디 주니어가 대통령에 도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 해군 조종사로 복무하다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가 1961년 미국 제35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는 그 다음 해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 자리는 형인 존 F. 케네디가 전임자로 있던 자리였습니다. 불행히도 형은 대통령 취임 불과 2년 만인 1963년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68년 뉴욕 선거구 출신 상원의원으로 있던 바로 위형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가의 불행은 또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후보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암살된 것입니다.
두 형이 암살되는 비극을 당한 에드워드 케네디는 로버트 형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brother need not be idealized or enlarged in death beyond what he was in life. To be remembered simply as a good and decent man who saw wrong and tried to right it.
나의 형은 죽은 후에 이상화할 필요도 없고 실제 삶보다 화려하게 부각해야 할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는 단순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 뿐입니다. 잘못을 보면 그것을 고치려 했었고 고통을 보면 치유해 주려 했고 전쟁을 보면 그걸 멈추려 애쓴 분이었습니다.
형 로버트의 죽음 이후 막내 아들인 테드 케네디가 이제 가문의 정치적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으로 가는 길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1969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자동차로 매사추세츠주의 차파퀴딕 섬을 잇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가 추락해 물로 떨어졌습니다. 차 안에는 메리 조 코페친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헤엄쳐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동승한 여인은 익사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 여러 시간 동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일주일 후 현장 도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으로서의 케네디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상원의원직을 사임해야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수만 명의 주민들이 사임 반대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1980년 그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2차 임기 후보로 나선 지미 카터 대통령을 지명했습니다. 경선에서 떨어진 에드워드 케네디는 전당대회에서 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All those whose cares have been our concern, the work goes on. The cause endures. The hope still lives.
우리의 목표와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케네디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두 형이 세상을 떠난 후 에드워드 케네디는 큰 가문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형들이 남겨놓은 조카들만도 13명이나 됐습니다. 조카들에게 에드워드 케네디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드워드의 친아들인 테디는 12살 때인 1973년 암으로 다리를 절단하여 했습니다. 또 다른 두 자녀 패트릭과 카라도 건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악화돼 1982년 결국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남자 조카 3명은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조카는 무죄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1991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케네디 상원의원은 증인으로 재판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자신도 음주와 여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혼부터는 생활이 차츰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1992년 빅토리아 리지와 재혼했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는 상원에서 수백 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수천 건에 달하는 다른 법안들을 지지하거나 통과에 협력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였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상원에 진출한 초기 형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회개혁 노선을 이어받아 국민보건, 교육, 이민개혁 등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권운동, 선거권, 노동자 권리 등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1990년에는 장애인법을 제정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역사적 기록도 남겼습니다.
빈곤층 가정의 임산부, 유아, 어린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면 경쟁당인 공화당과도 함께 일했습니다.
2008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짐 맥케인 의원은 케네디 의원이 중요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면 당의 노선도 벗어날 수 있는 용기 있는 인물이었다고 찬양했습니다.
When we agreed on an issue and worked together to make a little progress for the country on an important issue, he was the best ally you could have. You never had even a small doubt.
우리가 나라의 중요한 법안을 놓고 함께 일하고자 할 때 최고의 동맹은 그 사람이었다. 한 번 약속을 하면 조금 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 어떻게 하자고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합의의 내용과 정신은 그대로 실천됐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쟁점에는 부시 정부의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2002년 이라크 침공에 반대표를 던진 상원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케네디 상원의원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 미국의 월남 참전을 반대하는데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낸 정치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의 난민법은 세계 많은 난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1998년에는 북아일랜드 평화협정도 주선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근면, 친밀감, 유머러스한 인품으로 상원에서 의원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샀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6년 미국의 10대 위대한 상원 의원으로 케네디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즈는 미국의 거의 모든 남녀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엄청난 양의 입법 활동을 선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상원의 진보파 사자로 불리웠습니다.
2008년 상원 민주당 최고 지도자, 즉 원내 총무로 있던 에드워드 케네디는 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용기를 보여달라며 젊은 흑인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를 추천했습니다.
My friends, I ask you to join in this historic journey to have the courage to choose change. It's time again for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It is time now for Barack Obama.
같은 해 불행하게도 케네디 의원은 의사로부터 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 케네디 의원은 가족들과 함께 그가 좋아하는 요트 타기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2009년 8월 25일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스턴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거행된 장례식에는 3명의 전직 대통령과 케네디가의 대가족들을 포함한 수많은 조문객들이 참석해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는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두 형들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랜 기간 상원 의원으로 재임하며 진보파의 상징으로 불리웠던 에드워드 케네디 전 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